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되는 걸로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이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배모하고 그 당시 나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된 땅에 하신들 과연 땅과 땅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신관입니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신이 극단하니라. 거기서 약자손을 보았으며 만약에 믿는 남방당이 하고 헤딘과 여부신과 아무리 있는 산지에 가하고 가난인의 배경과 유라가에 가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숨이 찬 것 같아서 지금 조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부터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압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문을 지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래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모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멘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고요? 근데 아멘이다 이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멘트 같은데 아멘 이래도 오늘 멘트기 여러분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멘트기 같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제 이 누군가가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40일만 한다라고 며칠도 열흘, 야, 이거 어려움을 금방 맞추시네. 아니면 굉장히 오늘 잘 된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땅을 살펴서, 어떤 땅인데 잘 조사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0일 동안에 무슨 땅을 탐지했을까요? 네? 오늘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27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을 탐지한다. 자, 그럼 당신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모세. 우리는 누구겠어요? 백성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13장 처음부터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땅을 탐지기 위해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2절 앞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땅을 탐지하는 어디에 있어요?
바람광야.
네, 바람광야. 그 16절에 보면은 1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람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됐어요. 또 그리고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람광야에 있어요. 그럼 바람광야에 있는 지금 이 사건이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에요. 지금 민수기 13장은 신명기 1장하고도 일치가 되고 그런 말씀인데 민수기 13장은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3장, 14장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와가지고 얼마가 지났는가 하면 1년하고 한 두 달이 지났어요. 거의 1년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한 달, 한 20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떠나도록 했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떠나라고 해서 지금 떠나가지고 바른 광야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가지고 그들이 다베라라고 하는 거. 그 진중에 불이 나는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죠? 기억하죠?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정은 집사님은 이걸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목도 탁 얘기하는 걸로 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2주일이나 지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어제 일도 좀 알기 힘든데, 바로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아, 만나 지겨워 죽겠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고기로 줬다고? 매출하게 해가지고, 매출하게 얼마나 쌓였다고요? 두 규빈. 1m 정도로 고기가 쌓였어. 그래서 그걸 먹고, 이 사람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지금 아주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짜 내리셔서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기부를 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출발했죠.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신장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문제를 삼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예,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니까 지난주 거 조금 생각이 나요. 이디오피아 여인인 흑인 여인인 이 구스 여인을 데리고 살게 됐죠. 결혼하게 됐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이 형님과 그 누나죠. 누나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 그런데 그러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누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낫게 되었어.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떠났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하세롯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오늘 머무르고 있는 이 바란 광야로 왔습니다. 바로 이 바란 광야인데 여기 지점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 사건에서 가데스 바네아 있었던 이 사건은 너무나 귀중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가데스 바네아는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는 이 지점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한 두 달 지난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을 하도록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예를 들어서 아직도 한 30년 가야가 되는 땅을 정탐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탐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눈앞에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한번 정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이 땅은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물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한 이틀 걸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가나안 땅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궁금하지 가나안 땅에 가봐라 이랬을까,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다 왔으니까 보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좀 한번 정탐을 하겠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락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오기에 너무 지쳤으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도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어떤 것을 좀 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했을까요? 어떤 거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성경을 자주 많이 읽게 되면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신명기 1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게 신명기예요.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1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약속을 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네. 자, 그럼 어떻게 됐어?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 내 앞으로. 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나와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한번 정탐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가나안 땅이 어떤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하는 내용이 바로 22절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의 사건을 자기가 지금 회상하면서 신명기가 전체가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쭉 회상을 하면서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하나 신학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는 사건, 회상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너희가 가나안 땅 보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보내주기로 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오게 되니까 가나안 땅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섣불리 갈 수가 없으니까 좀 대표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좀 탐지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락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2절에 보니까 탐지하게 하되 누가 탐지를 하느냐 하면은 2절에서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가 있죠? 네, 열두 지파가 있는데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럼 몇 명 보내는 거죠? 네, 열두 지파에서 족장이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이 된 사람, 대표다. 그러니까 각 족속에 예를 들어서 르벤 지파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렇게 지파 쪽에서 열두 지파에 누구를 보냈다고? 그냥 젊은 친구 누구 하나 갔다 와라 이게 아니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두령이 가는 거니까 결국 누가 가는 거예요? 이 민족의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이 다 뽑혀서 가는 거예요. 종족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지금 가는 건데 얼마나 중요해서 성경에 그 이름을 쭉 지파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몇 절까지 썼는가 하면은 16절까지 이름을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쓰라고 했을까? 이름이 그렇게 각 사람 대표로 나가는 이름이 중요했을까? 뭔가 의미는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3절부터, 4절부터 16절까지 훌륭하게 기억된 사람 두 분만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누구요? 이 정도면 성경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안 읽어봐도 알 정도니까. 바로 6절에 나오는 누구요? 6절에 나오는 누구? 네, 갈렙. 갈렙은 그냥 갈렙 이러면은 성경을 한 20%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여분네의 아들 그럼 한 50% 정도 아는 거고 그 다음 조금 더 나가면 유다지파. 유다지파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파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거기에서 나오고 솔로몬 왕,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선조가 바로 누구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너무 중요한 족장이죠. 자, 갈렙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요?
요수아.
예. 8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유명해요. 호세아는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누구 아들요?
눈의 아들.
예, 눈은 사람 이름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자, 이 사람은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번째 아들. 므낫세가 첫 번째 아들이고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지파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호세아는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벌써 바꿔놨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미 모세가 이때
여호수아를 뭘로 생각했을까요? 부계자로 생각했어요. 부계자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데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는 이제 차차 세우게 될 왕국은 누가 세운다고요? 유다 족속이 세워요. 에브라임 지파는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땅에서 왕을 세우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서부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이건 나중에 얘기인데 그때 남유다를 책임지고 있는 건 바로 유다 왕국이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생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형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요? 금방 읽었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
요세아.
네. 여호수아. 이거는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갈렙. 이 두 사람이 끼어있는 12명의 대표들이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12명을 선정을 해놓고 그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탐지 어떻게 할 것이냐.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자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와 공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방길로 가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산지로.
여기서 남방길이라 남방이라고 하는 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남자들이 있는 남방이 아니고 남쪽이라는 남방이 아니라 요거는 성경에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게브. 네게브라는 말이 바로 이 남방이란 말이고 남방이 네게브라는 말인데 지명상 보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서쪽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이 거의 사막과 비슷한 그런 땅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이미 이 모세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 시절에도 이미 네게브라고 하는 땅 이름이 나옵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사막지대 비슷한 곳인데 거기를 뜯어서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지.
예, 이 말은 아, 사막을 지나게 되면은 뭐가 보인다고? 산지가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남방을 지났는데 갑자기 산지가 안 나타나고 평야가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모세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가나안 땅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방을 지나서 산지로 올라가라. 모세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까요? 망원경으로 미리 봤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미리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라 그러면서 그냥 방향은 그렇게 정해주는데 그럼 가서 무엇을 탐지할 것이냐. 그 말씀이 바로 21절부터 22절 쭉 이렇게 나오고 8절에서까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9절, 20절까지 조사하라는 건데 뭐 어떤 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구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국악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무도가 조금 익을 즈음이 없더라. 자, 26절에 그래서 올라갑니다. 조사하는 걸 보니까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요건 뭐냐면 그 땅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땅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곧 그 땅 거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민은 거민의 강약이란 뭐예요? 그렇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자, 숫자 다 그런 걸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사람을 다 알아라는. 그 다음에 보면은 뭐요? 그들의 거하는 땅,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호불호는 뭐예요? 호불호. 호불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호불호. 네. 좋을호, 그 다음에 불호, 안 좋다.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정말 사람이 사는데 좋은가, 나쁜가. 이걸 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나도 계속 꼭 옛날 분들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하는 땅에 뭐요? 좋고 안 좋고를 호불호와, 그 다음에 거하는 성읍이 뭐예요?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하고 산성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이것도 또 어려운 말이에요. 자, 진영이냐 산성이냐. 이 말은, 진영이란 말은 그들이 어떤 성벽을 세워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성이란 성벽을 높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게 우리처럼 텐트 치고 있느냐, 아니면 성벽을 지어서 견고한 성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라. 그러니까 진영은 뭐예요? 우리처럼 텐트를 치고 있는 건지, 산성은 제대로 성을 지어 있는, 이걸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토지의 후박과, 후박이 뭘까요? 이정훈 집사님 웃으셨어요. 좀 아는 것 같아요. 후박이 뭐예요?
수박을 잘못 썼다.
수박을 잘못 썼다. 저도 아무리 그래도 그걸 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토지에 후박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는 거예요.
비옥한지 안 비옥한지.
네, 여기서 후박이라는 건 후는 토지가 아주 두텁다는 거예요. 후는 두꺼운 후, 박은 얇은. 다시 말하면 토지가 아주 비옥한지 아니면 비옥한지 아주 거친다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후박이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수목의 유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땅이 비옥한지 거친지를 보면서 그 땅 위에 수목,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유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시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탐지하라 그래도 어려워서 뭐 좀 안 갑니다 이렇게 될 텐데 두려운 분이니까 알겠지, 그죠? 모세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모르고 지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 선언하고 조사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세상 그냥 가서 관광하지 말고 그냥 눈뜨고 휙 돌아보지 말고 철저하게 보고 오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의도가 있는 것이 그 뭐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쟁취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리고 아주 정말 힘을 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20절에 보니까 담대하라는 말을 했어. 담대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너의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을 두려움들 12명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보라고 할 때 두려워가지고 야, 대충 보고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신바람이 나는 거죠. 자, 너희들 그 생각도 못하지만 나는 다 알아. 가서 조사해봐.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12명 두려움도 어떨까요?
신났어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감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 2개월 동안을 출애굽에서 430년에 종살이에서 헤어져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까지 끌어왔어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시고 출애굽도 먹이고 물도 먹이시고 그냥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신 이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여기까지 끌고 온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은 어떤 것일까? 전부 다 지금 흥분 상태에 흥분 상태. 백성들도 그 말 듣고는 지금 빨리 열두리 갔다 와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은혜가 엄청나게 성경에 많은데 우리는 그거 듣거든. 그러니 어쩌라고 니나 가란 말이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격, 기쁨 이런 것이 만약 있다면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졸겠어요, 그죠? 감격스럽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경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가게 했어요. 자,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신광야에서 하마거미 르홉에 이르렀고.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이 말에서 신광야에서 하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신광야는 네게부가 있는 그 남단 쪽의 광야를 우리가 신광야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남방 제일 끝에 가나안 땅 제일 밑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하마어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서 북쪽까지 갔다는 이 얘기는 뭐죠? 전부 다 하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두에서 어디까지?
제주까지.
이거는 몸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두에서 어디까지? 바로 그거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러면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신광야에서 하마동이까지. 이건 옛날 말이고, 그거보다 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이에요. 단은 바로 하마동 위에 있는 최정상에 있는 도시 이름이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여기 보면 이제 부엘세바라는 땅이 앞으로 나옵니다. 뒤에. 부엘세바는 남방, 네게부에서 올라가자마자 있는 가장 큰 도시예요. 그니까 부엘세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땅을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것이 어디요? 헤브론이라는데 22절에는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는 쭉 봤고 또 23절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를 땄다고요? 포도를 한 송이 땄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포도 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둘이서 메고 와요. 그죠?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누가 메나요? 둘이 메고 있어요. 막대기. 여러분 포도 생각해보세요.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막대기에다 껴서 둘이 메고 온다는 거. 이건 놀고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딱 드나요? 포도가 거봉도 보통 포도 하나 이런 정도 될까요? 굉장히 포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가지를 걸고 온다는 얘기인데 한 송이 우리가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에 걸어, 나무에 걸어가지고 둘이서 메고 오는 거예요. 둘이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포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거봉이란 그러니까 오죽하면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이 사람들이 그 골짜기, 포도를 땄던 골짜기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에스골. 에스골이란 말이 바로 포도송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그러니까 지금 가라앉아 이 탐지한 사람들 기분이 어때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정말 포도소리 내가 크다면 나중에 들어가서 포도 시큼하게 크나 이런 생각 너무 땀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경탐을 하고 드디어 내려왔어요. 25절서부터가 바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보고를 하는데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그 보고 내용을 쭉 쓰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칠과 따온 거 이제 그걸 막 보여주면서 27절에 총괄 보고를 하는데 땅은 어떻다고 돼요? 그들이 자 우리가 땅을 가봤더니 그 땅이 어떻다고? 적과 꿀이 온다. 무지무지하게 비옥하고 좋다는 것이죠. 땅은 합격이야 안 합격이야? 지금 감격해서 죽겠어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적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적과 꿀이 오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또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적과 꿀이 오는 우리가 갈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 속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이 열두 두령이 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산물을 실제로 포도 한 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 가져와서 백성들이 먹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걸 쭉 지나가면서 볼 거예요. 우메, 니따 큰 거, 저런 포도가 어디서. 놀랬을 거 아니겠어요? 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산물이 벌써 포도 하나를 보면 수박은 야 집층이 많, 집덩이 많아겠구나. 뭐 자기들 생각을 하겠죠. 엄청나게. 너무 좋은 산물을 이제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거미를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28, 그 땅 그 의미는 어떻다고?
강하고
집이나 이런 건 다 해야 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성읍이 아주 견고해요. 커요. 그 다음에 그 성읍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지역별로 29절에는 아말렉 족속들은 어디 살고 가나안 족속이나 헷 족속은 어디서 살고 여부수 족속은 어디서 살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총괄 보고를 딱 끝냈어요. 29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한 제대로 된 탐지를 해서 사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대. 여기서 안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좀 조용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끄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좀 조용하세요. 조용. 왜 시끄러웠을까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심각한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막 이랬으면은 조용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조용 막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게 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3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갈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은 흥분돼가지고 백성들이 막 그냥 떠드니까 거기서 잠깐 조용. 심각한 분위기가 조용하게 되니까 이 생각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소리를 외칩니다. 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31절로 탁 넘어가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몇 명?
11명.
그럼 요 나머지는 몇 명?
11명.
여호수아는 빼고 10명. 여호수아는 여기 등장은 안 하지만 그 다음 14장에 보면 바로 등장합니다. 자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잠깐.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다음 계속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32절 계속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강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대. 조금 전까지 땅이 어떻다 그랬어요? 정말 보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막 입에서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는 그 땅이 형편없다고 악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계속 가로대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어떻게 죽인다. 그 거민들까지도 죽인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33절
거기서 또 에베림 부원 아랍자들 대장부들을 보았다니.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누구요?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여기서부터 조금 과장을 합니다. 뻥을 칩니다. 그들이 봤던 모든 백성이 어떻다고요? 장대하다. 이거 두려움이 생기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짓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장대했나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장대하다고 이제 악평, 땅도 악평을 하고 이제 거민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네피림은 거인 족속으로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 그때 나왔던 종족이에요.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모았어요. 그들 등치 큰 걸 우리가 봤어.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메뚜기 같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요거는 스스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요 말 우리가 우리를 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그들이 보기에도 자 그 거민들이 봐도 메뚜기 같고 내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왜냐면 상대가 너무 강대. 이것이 13절 보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대한 보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다는 갈렙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는 보고가 하나 있어요. 또 나머지 열 사람의 보호는 우리 올라갈 수 없어 불은 칠 수가 없어. 진다는 것이죠. 자, 땅이 좋다는 것은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땅이 좋은 건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취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땅은 좋으니까 그 당연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열 사람은 땅은 좋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까지 나쁘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가나안 땅이란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 13장에서 통해서 보고 있어요. 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사람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내려와서 그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견고하고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명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세워서 아주 자랑스럽게 해서 흥분하고 감동되게 해서 감격해서 빨리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무슨 얘기냐? 여기 보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꼭 기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꼭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쟁취하고 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만 놓으시고 아무도 없이 그냥 꿀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젖은 양들이 얼마든지 먹고 양을 젖을 짤 수 있을 정도로 초목이 아주 좋다는 뜻이죠. 꿀은 뭐예요? 벌꿀들이 날아다니서 그러니까 꿀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수목과 이 풀들이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목축지도 좋고 그만큼 또 농경지도 좋은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만 놔두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약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약속의 땅은 바로 약속은 그냥 주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들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고난을 거쳐서 힘들고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약속한 게 있다면 여러분은 공짜로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을 할 때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행위는 뭐냐면 이렇게 봐서 아이고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그게 어려우면 안 해도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반드시 must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미리 정탐했을 때 힘들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1년 2개월 동안 쫓아왔던 이 땅은 반드시 쟁취해야 돼. 해야 할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복이 되거나 타협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꼭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로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길, 약속의 땅을 볼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고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것을 본 대로 가져야지 이런 것으로 보질 않는 거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너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뺏자 우리가 쟁취하자 이런 걸로 자기는 보고 싶었고 어떤 사람들은 10명은 좋지만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런 자기의 안목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즉 이 환경으로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결정되는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환경이 잘 꾸려졌기 때문에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으로 쟁취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참 환경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 12명이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12,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난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이 광야를 한 달, 아, 1년, 두 달 동안 고생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갔는데 너무 좋지만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환경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그 땅은 쟁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문도 견고하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하죠. 우리는 모압지들 싸움도 안 해본 정말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나님 다 해주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처음에 다 예수 믿고 다 나도 해서 웰컥하지만은 실제로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고난의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힘들게 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주 좀 얼마 전에 오래됐는데 영국 런던에서 발표된 어떤 신문에서 말이죠.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광고를 냈는데 광고가 뭐냐면 어떤 의견을 이제 대답을 했는데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겠다. 잔금을 엄청나게 주겠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돈이란 게 뭐냐, 이게. 돈, 우리가 말하는 돈이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해도 돈이란 무엇이냐. What is money? 이렇게 딱 해놓은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답,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한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요. 엄청난 자금이 걸려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 뭐예요? 돈.
힘.
정말 좋은 거. 돈인 걸. 이재만 님 빨리 하고 돈 몰라요. 돈이 뭐예요? 돈 여러분 돈은 어떻게 써요? 돈이 뭐예요? 돈이란 무엇이냐?
삶
그럼 내 생명이다 이 얘기지 그죠? 돈은 생명이다 몸에 안 되는가? 자 돈이 뭘까? 돈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신문 배달하는 한 소년이 여기에 답을 썼는데 너무 중요한 답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1등으로 당첨됐어요. 그 소년이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 가는 것만 빼고는 온 세상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돈이란 뭐냐? 천국 가는 것만 빼고는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럼 통행증이랍니다. 그럼 이 돈이란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이 말은 아주 돈으로 세상에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천국은 절대 못 간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이 있게 되면 돈 가지고 이러다면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을 다 썼어요. 그게 1등의 목표였어요. 이 신문 돌리는 이 소년이 그렇게 썼어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돈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선택권도 안 되는 것인데 바로 돈을 얘기했더니 세상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말이 사실 이해가 가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짐이 무엇일까요? 안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의 짐이나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죄가 뭐 무겁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죄가 무엇인가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죄가 지니 뭐 있겠어요? 뭐가 무거워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 알아요? 시체에게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도 무게를 못 느낍니다. 집덕만한 산을 올려놔도 시체는 무게를 못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돌덩이 하나만 올려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맞죠. 세상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 아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존재들, 그들에게는 십자가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죄의 무게가 뭔지 몰라요.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가 준 그 중압감이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은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시체는 못 느껴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판단에 어떤 가치관, 선택권, 가치관을 할 때 똑같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하나 전부 지켜주셨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왔으면 이 땅은 당연히 우리가 갖는 것이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 이 10명의 두려움들은 그것을 포기한다. 못 가겠다는 거죠. 그들이 강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걸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접근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조건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핑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이 뭐냐, 너 믿음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볼 때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딱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신앙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막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젊은 아주 어린 소년이 당시에 블레셋의 최고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17장에 보면. 근데 다윗이 이제 물맷돌과 막대기를 하나 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요. 그때 골리앗이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요. 야, 너 나 개처럼 생각해서 몽둥이 하나 들고 왔느냐?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 골리앗이 내가 개냐? 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왔어? 가소롭다는 얘기죠. 그때 다윗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난 나왔다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 정체성을 아는데 자기를 개로 알고 있느냐 하고 일길거리던 이 블레셋 장수를 죽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서 6장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다 했죠. 기드온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뭐예요?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짙은 그 뒤에 방앗간 거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약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하고 기도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말 그대로 큰 용사예요.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전도의 문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알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자녀를 삼았고 나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 존재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거는 훌륭한 종교 생활을 잘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 다 했는데,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도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봉사하고 신학과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그 물음에 오늘 이 너희들 가서 탐지하라는 이 말씀에 밑바닥에 가는 것은 네가 누구냐. 그것을 알아. 이걸 다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와서 너희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걸 제출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런 것을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배은경 집사 누구세요? 그러면 저 집사예요. 이랬다고 땡이다 이거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부를 때 저 목사인데요 이랬다면 하나님이 땡 바로 이랬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민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 중요해. 오늘 이 민수기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면은 가나안은 바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능히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런 존재로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건가. 약속의 땅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바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 땅을 볼 때 그냥 보이는 대로 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고 우리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엉뚱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60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의 두령들이 잃어버렸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았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